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한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지는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 사회가 복음화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죄악이 없어질까? 청교도가 세운 이 미국이 복음화가 된다면 죄악이 없어질까? 만약 한국이, 미국이 다 복음화되면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의 죄악이 사라지는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소위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아주 기본적인 도덕적인 코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신본주의 국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와 같이 기본적인 것들도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왕도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았고 다윗도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먼저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주시고 영원한 몸으로 덧입혀 주시기 전까지는 죄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기간에도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역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속성입니다. 사람의 성공, 그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복,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반드시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마다 다 체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고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를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나 습관 같은 것을 스스로 피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의를 결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자신이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피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수행을 하던 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이 수도사를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해도 이 수도사가 꿈쩍도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로, 쾌락으로, 명예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데도 도무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수도사의 귀에 야,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단다 라고 속삭였더니 그 수도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가 약하고 시험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밤에 집회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교회 청소년들이 집회를 하고 그 옆에는 다른 젊은이들이 세상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혹시 교회 젊은이들이 시험을 받을까봐 그 중간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서서 망을 보다가 그쪽에서 크게 틀어 들리는 신나는 음악에 무의식적으로 발로 장단을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음악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젊은이들이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망을 보면서 내가 이 음악에 맞춰서 장단을 맞추고 있다니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조심하고 끝까지 조심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실패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거기에 해당될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느냐에 의해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에 관심이 없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야곱의 형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영원히 놓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요소들이 혹시 우리 삶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요소들을 우리 삶에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세상적인 영향으로 이삭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성격이 외향적으로 사냥을 좋아하고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어서 거의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에서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야곱은 아주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자 그 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 매끈한 부분에 염소 털을 붙이고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해 이삭에게 가서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자신이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했던 축복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의 축복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은 표현은 아름답지만 전혀 영적인 복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에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많은 자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지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그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절, 28절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을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였습니다. 다분히 이 땅, 이 세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왜 이삭은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만 축복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냥에서 고기를 잡아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기분이 좋아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야곱이 가져온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 별미를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은 그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뱃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별미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원래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대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인데 이삭은 그의 뱃속이 별미와 포도주로 충만한 상태에서 축복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처음 기도의 내용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과 관련된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 영적인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고 불량식품과 같은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이 세상의 생각, 인간의 이성이 섞여진 설교를 들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섭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단기간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핍박을 허용하셔서 많은 신자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 저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한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요한은 그 지역에 위치한 밧모섬이라는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들은 한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얼마 뒤에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나 옛 교회터로 추정되는 곳을 방문해서 과거를 회상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소홀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적인 요소들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처음에 세상적인 축복을 했던 이삭이 얼마 후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 30절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궤도를 받고 나가자마자 곧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 사냥을 했고 그 잡은 것을 가지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혹시 자신으로 분장한 야곱과 마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가서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다른 에서, 즉 진짜 에서가 복을 받겠다고 돌아왔을 때 이삭은 심히 떨면서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 축복기도를 해줬다는 사실에 심하게 떤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부엘세바로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후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 편안함 속에 있다 보니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을 속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그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상황에서 이삭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자신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어긋나게 행동할 뻔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삭은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심히 떤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의 편안한 환경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뻔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가 비록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취소될 수 없으므로 야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각성한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신앙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그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전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삭은 에서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에서에 대한 인간적인 미련을 버리고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무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직접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길에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미디안 출신이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해야 했던 할례를 이해하지 못해 한 아이의 할례를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계속 미루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이려고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아차린 십보라가 급하게 할례를 향하여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섭취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 원리를 따라 매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타인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사이가 좋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에서는 비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지만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사냥해온 짐승으로 만든 별미를 먹고 축복기도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부지런히 사냥해 잡아온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아버지에게 갔을 때는 이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 에서는 방성되고 큰 소리로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가 버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왜 장자의 복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에서가 장자의 복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영적인 복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때 그는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장자권을 팔아도 자신이 장자로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별것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긴 에서를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영적으로 귀한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의 부모들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약속의 혈통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서처럼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신자들이 교회들마다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다분히 자기 중심적, 이 세상 중심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곱에게 이미 축복기도를 해주었다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는 이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보면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는 필사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울었지만 이 울음은 올바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서의 울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망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 것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품지 못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는 결과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방성대곡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울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는 울었지만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만약 회개했다면 어떤 자세를 보이게 될까요? 그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면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눈물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기회도 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갑니다. 본문의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 회개 대신에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본문 41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것을 보면 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오히려 에서는 품지 말아야 할 감정인 분노를 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본문에는 이삭과 에서의 대조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즉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땅히 해야 될 회개 대신에 오히려 동생 야곱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품고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이삭입니까? 아니면 에서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삭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내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인 회개와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들이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인해 이삭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져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육신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 육신적인 요소로 인해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 시대 수많은 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해서, 명예를 좋아해서, 권력을 좋아해서, 세상의 쾌락을 좋아해서 그것들을 줬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요소들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리다가 장차 영원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